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이번 지난 한주 동안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다음 주까지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9월 1일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본문이 정해져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좀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죠.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 굉장히 이렇게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바울이 잘 준비를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리고 당시 전략적으로도 바울이 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확실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알수 있는데.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에 환상이 나타나고 예기치 않았던 그 유럽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향이 틀어져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예수의 영을 받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막 바울을 부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된 후에, 바울의 이제 모든 그 다이렉션을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자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이러면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이 사건을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또 우리 베레아, 아덴, 그리고 더 밑에 저 고린도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마게도니아 지중해 스테이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이 당시 헬라 철학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헬라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선교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딱세번 전했어요. 딱세 번, 세 번의 안식일, 세 번의 주일, 우리말로 하면 세번 주일, 3주를 이곳에 있으면서 딱세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부터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거기로 가는 게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쪽으로 향하는 게 맞아요. 그쪽으로 가야지 정말 영혼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확신 속에 바울은 여러분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난 뒤에 2차 전도 여행은 더 완숙해지고 그리고 더 온전한 그 지점에서 이 사역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훅 하고 그냥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이제 유럽으로 넘어와 빌립보의 초대교회를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기한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역사예요. 세계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느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데 딱 이 데살로니카 이 지역에서는 딱 세 번,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대 이상의 폭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1장 말씀에 바울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야, 너희 특히 데살로니카 교회에 여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너무 명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깜짝 놀랐고,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도 너무너무 놀랬고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이 지금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이 움직임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에 어떤 거룩한 경건한 어떤 임팩트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너무 감사했고 흐뭇했고 너무너무 기뻤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에는 정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카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또 동역자들의 하는 행동 뭐 하나에서부터 버릇 하나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1부터 10까지 다 따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어상으로 보면 다 베꼈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바울의 동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따라간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닮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거룩한 그 모습을 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은 대체적으로 감사가 가득 차 있어요. 자 오늘 5장 말씀의 첫 번째 이 메시지는 4장 어저께 말씀처럼 어저께 우리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조금 이어서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제 마지막 이 메시지는 보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니까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격려해 줍니다. 권면해 줍니다. 그 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하늘의 모든 호령과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임하시는 그 날이 있을 테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가지고 휴거가 되고 랩처가 되는데 몸이 확 바뀌어 버릴 것이다. 완벽한 몸과 영과 혼을 가진 그 스테러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고 있으셨던 그 몸의 형태와 그 상태와 그 모습으로 죽어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하늘에서 이렇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들림을 받는 거예요. 랩처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도 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머리가 빠지고 늙고 살이 찌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 순간 우리는 다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으로 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형태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그 몸의 상태를 보여주셨던 똑같은 스테러스를 가지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영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는 그날과 그 시기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때를 염두하고 대신 오늘 하루하루를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딱 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른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 1장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빛의 자녀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격려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9절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9절 10절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10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빛의 아들로 살 수 있는가? 9절 10절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10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바울은 딱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받았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었던 세 번 전했고 그리고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의 그 도시에서 얼만큼 더 오래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전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이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렸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9절 10절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몰라요. 빛에 대하여 우리가 빛이 뭐지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밑에 놓여져 있었던 우리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거를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빛이 임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렸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죽으심으로 여기 오늘 이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란에 보면 참고 구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스테레오스, 우리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이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만, 이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와 닿아야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가지고 어떤 선행도 좋고 의로움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빛의 자녀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기가 막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것을 믿고 깨닫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여러분 이게 빛의 자녀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만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살아가면서 마치 구약에 살던 사람처럼 율법이나 마르고 내 의로움만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요. 이거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기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의로움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됨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 모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라는 데피니션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게 가장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설명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참된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또 다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또 두 번째 편지를 쓰지만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이 편지를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랩업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의 그 모든 그 컨텐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있을 때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우리는 허물과 우리의 죄로 완전히 죽어있었던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갖고 나오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 힘 있고 거기에 더 묵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념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깊게 붙잡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굉장히 살벌해요. 사실은 그 내용들이 율법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행위가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날수록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사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 율법과 그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죽고 저주받아야 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 텐션이 너무너무 강해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텐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다 풀어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모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와서 기도하시고 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일을 맡기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의 본분을 주셨으면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레즈메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화려한 것들 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도 그런 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이 되어서 연합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쉬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그 삶을 지향한다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된다.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진노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이 실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즉시하고 자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으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 있게 이렇게 딱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영광스럽고 가장 우리에게 귀한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구원 역사의 이 결말까지도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미래를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인생을 맡기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그분의 손에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맡겨라라고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사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너무 많이 찾아오잖아요. 이거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명령하세요. 어둠이 이곳에 내 삶 가운데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우울한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르고 또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힘이고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자가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더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게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내가 더 어느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practice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게 성향상 편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불렀죠.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라는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이번 주도. 간섭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하시겠다라는 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편하지 않을 수 있고요.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되게 고생했거든요. 아시아로 가면 아마 되게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유럽으로 돌렸단 말이야. 근데 유럽에 가서 데살로니가도 세 번밖에 설교 못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서 죽여버린다고 막. 힘들었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불행하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희박하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새롭게 역사를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기에 저희는 오늘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